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8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전날부터 이틀 동안 열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지금의 5.25% 내지 5.5%에서 4.75%에서 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또한 연준은 올 11월과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23일 경제의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조만간 주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회담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했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되지 않았으며 공급제약이 정상화됐다며 통화정책 조정에 시기가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만나 중동 지역 현안과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집트는 영내 분쟁을 고조시키고 그 범위를 영내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고 이집트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또 엘시시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이 이집트와 미국의 전략적 대화제 를 비롯해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인질 석방,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후 바드드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18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연관된 9개 미 방위산업업체를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항공우주기업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 등 9개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기관과 개인은 이들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으며 제재 대상 기업들의 중국 내 부동산 자산은 동결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는 미국의 최근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타이완 무장이라는 위험한 추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18일 러시아 곳곳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밤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5개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 54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의 침공 이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에서 요격됐고 나머지는 브룬슈크, 스몰렌스크, 오욜 등에서 요격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트베르 지역 당국은 자세한 설명 없이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미사일, 유도폭탄과 포탄을 보관 중이던 무기고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 이란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쇼이구 서기와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협력과 조치를 진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이르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동적 현안에 관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쇼이구 서기는 아크바르 아마디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의 세부사항들을 검토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17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최고위 외교관이 두 나라가 달성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맞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번 모스크 방문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몸무게는 그대로인 것 같고 몸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서 운동하지 말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나 운동을 해야 뱃살이 줄어들지 고민한 일은 아니신지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외적인 변화가 없어도 운동은 꾸준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최소 2년간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룹으로 나눠서 복부 피하지방 조직을 비교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복부 지방 조직은 좋은 단백질 성분과 혈관 조직이 많았고요. 신진대사에 좋지 않은 성분과 염증 유발 세포는 적었습니다. 전문가의 해석은 꾸준히 운동한 사람의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은 더 건강하다는 결론이었고요. 이 운동하는 것이 피하 지방 쪽으로 주변 장기에 쌓인 나쁜 지방을 끌어당겨서 저장하는 기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조직이 건강하다는 것은 지방이 많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복부 비만을 얘기할 때 흔히 내장형 비만과 피하형 비만으로 구분하는데요. 건강한 복부 피하 지방은 배 주변 장기에 들러붙은 지방들을 흡수해서 지방간이나 당뇨병이나 다양한 성인병 또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야기하는 내장형 비만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연구진은 운동해도 뱃살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몸속 에너지를 제일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는 이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을 더 유연하면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꾸준한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23도, 구름 많이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9월 19일 오늘 목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양과 남포, 원산, 장전 지역 새벽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오후부터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5에서 20mm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북한 전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일요일부터는 한결 선선해진 대체로 맑은 가을날이 열리겠습니다. 목요일 최저기온은 9도에서 24도입니다. 낮 최고는 18도에서 32도로 서쪽 남부지방은 여전히 낮더위 뜨겁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30도입니다. 개성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의 낮 최고 29도, 원산은 27도, 함흥 26도, 청진의 낮 최고 25도입니다. 희산은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이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오늘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 ABC, 미국의 정치에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소식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선택 202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신이 두 후보 모두 우리를 지지하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자,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의 시선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레바논에서 17일과 18일 통신기기들이 폭발해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T 이민자들을 두고 한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미국 군사기업 9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아주 중요한 금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이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18일 이틀 일정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금리는 기존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로 내려갔습니다.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이 지난달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통상적인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B컷, 즉 0.5%포인트를 인하할 것인지를 두고 시장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네. 결국 B컷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자, 연준의 0.5% 금리 인하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금리 정책을 정할 때 보는 두 가지 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며 우리는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림으로써 우리 경제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연준이 이렇게 기준 금리를 내린 게 뭐 4년여 만인 거죠?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난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네. 공급망 교란에 코로나 팬데믹 부양책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에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2020년 3월 한동안 제로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에 올린 데 이어서 5월에 또다시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2023년 7월 5.25에서 5.5%까지 올랐습니다.
네, 자, 그랬던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것, 물가가 안정됐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말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크게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6월에 9.1%로 물가가 정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건데요.
그렇죠.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 2%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금리 인하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자, 금리 인하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곧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은행들은 대출 금리도 낮춤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이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시중에 돈이 돌면서 시장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 수출에도 영향을 주죠?
예. 자본 유출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출이 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싼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지고요.
네.
무엇보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금리 정책이라는 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연준은 연착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연착륙이란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나 실업 증가 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걸 말합니다.
네.
즉 경제 침체 없이 물가를 잡는 건데요.
네.
연준은 이를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금리와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에 5.1%에서 4.4%로 낮췄는데요. 이는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네. 자,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이 사실 또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죠.
예, 4년여 만에 첫 금리 인하라는 점도 있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금리가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높은 이자율과 더불어 식료품과 가스, 임대료 등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다며 민주당 정부를 공격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준이 대선 직전에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소비자 가격을 훨씬 더 올릴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어서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레바논에서 연이틀 통신기기가 폭발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네, 18일에 무전기 이 워키토키를 이용해서 또 17일에는 무선 호출기 이 페이저가 폭발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18일에 9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쳤고요. 17일에는 아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거의 3,000명이 다쳤습니다.
무전기 폭발은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예, AFP 통신은 헤즈볼라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루트에서 17일 폭발로 사망한 대의원들의 장례식 중에 대원들이 쓰던 이 무전기가 터졌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네.
또 헤즈볼라 소속 구조대원들이 차량 두 대 안에 있던 기기들이 또 폭발했다고 이 통신은 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틀째 폭발 사건이 나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소집됐네요.
네, 오늘 20일에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일 것이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자, 무선 호출기. 이 과거에 한국에서 삐삐라고 불렀던 그 통신기기죠?
그렇습니다. 자, 호출기는 호출음이나 단문 메시지를 받는 데 쓰는 기기입니다.
네.
이제는 뭐 호출기 대신에 대부분의 휴대전화를 쓰는데요. 아직도 병원 같은 특정 산업 부분에서는 이 호출기를 사용합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와 동부 베카계곡에서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3시 30분경에 폭발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과 다히에 주민들은 폭발이 1시간가량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네, 자, 레바논의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지목을 했네요.
예, 헤즈볼라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며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18일에 낸 성명에서는 가자와 가자 주민 그리고 가자의 저항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다른 날처럼 오늘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화요일의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 적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가혹한 벌과는 별개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도 다쳤다고 하는데요.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까?
뭐 이래 그랬듯이 이번 사건에 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이 알기 몇 시간 전에 이번 가자 전쟁 목표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동맹인 헤즈볼라와의 싸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호출기가 터지면서 손이나 얼굴, 눈 다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네. 많은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누군가가 호출기 안에다가 소량의 폭약을 심어놓은 것으로 주장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무선 호출기에 일정한 신호가 오면 자동으로 폭약이 터지게 해놨다는 거죠.
네.
로이터통신은 레바논 내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대외정보국인 모사드가 호출기 생산 단계에서 기기를 개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폭발한 호출기는 어디서 만든 거죠?
예, 자, 폭발한 기기 뒷면에 골드 아폴로라는 상호가 붙어 있는데 이 회사가 타이완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골드 아폴로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자, 폭발한 기종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근거를 둔 BAC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자신들의 상호를 쓸 수 있도록 사용권을 BAC에 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레바논에서 요즘 뭐 잘 쓰지 않는, 잘 볼 수 없는 이 무선 호출기를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까?
예, 보안과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소속 대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도감청에 취약하고 또 폭발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과거에 헤즈볼라 고위급 간부가 실제로 휴대전화가 터지면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된 무선 호출기 몇 대나 레바논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레바논 내 소식통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골드 아폴로에 호출기 5,000대를 주문했고 올해 초에 레바논에 들어왔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헤즈볼라가 호출기를 레바논 전역에 있는 대원들뿐 아니라 이란과 시리아 등 동맹국에도 전달했다는데요. 이번에 시리아에서도 14명이 호출기 폭발로 다쳤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쪽 반응이 있었죠.
예,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So we are gathering information on this incident. I can tell you that the U.S. was not involved in it. The U.S. was not.
네, 지금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고 미리 알지도 못했다며 미디어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자,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18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이번 사건에 있어 외교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 들어보시죠.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자, 17일 각각의 그 유세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예, 해리스 후보는 17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초청 대담에 참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주 플린트에 있었던 타운홀 행사에 나와 연설했습니다.
네, 이 두 후보가 각 행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눈에 띄는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IT 이민자들을 두고 한 말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해리스의 말을 들어보시죠.
When you have that kind of microphone in front of you, you really ought to understand at a very deep level how much your words have meaning.
So let's turn the page. 네, 그런 종류의 마이크 앞에가 있으면 자기가 하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은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제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당신은 다시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 종류의 마이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난 텔레비전 토론하고 연관된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가 마이크 앞에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사는 IT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주장하던 상황을 말한 겁니다.
네.
해리스 후보는 이 대목에서 뭐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트럼프 후보를 뜻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자, 해리스 후보가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예, 가자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전과 두 국가 해법 그리고 이란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방식의 중동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이 독립하고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주에 있었는데요.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예, 트럼프 후보는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If I don't win, you will have no auto industry within 2 to 3 years. It'll all be gone.
네,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지면 2, 3년 안에 자동차 산업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면 자동차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가 0이 될 것으로 정말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중국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 공장을 복귀시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해봤습니다. 참고로 미시간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디트로이트시가 있는 곳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네요.
네, 중국 외교부가 18일 미국 군사기업 9곳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보복 조처에 나선 겁니다.
네, 중국이 이번 제재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중미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밝혔는데요. 린 대변인에 따라서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의 엄숙한 항의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제재한 곳 어딘가요?
네, 중국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항공우주기업인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을 비롯해 스틱 루더 엔터프라이즈, 큐빅 코퍼레이션 등 총 9곳입니다.
네.
자, 이들 기업은 중국의 제재에 따라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내 개인 또는 단체와의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네.
린젠 대변인은 미국 기업들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이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앞서 미국이 발표한 타이완 무기 판매 승인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 앞서 지난 16일 미국 국무부는 타이완에 대해 약 2억 2,8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부품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판매 안에는 전투기 관련 장비의 예비 부품 유지 관리와 반환, 수리, 재배송, 그리고 병참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됐는데요.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타이완군이 이들 장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에 타이완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예, 타이완 국방부는 미국이 타이완 안보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온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일상적인 회색지대 침입으로 인해 우리의 영공과 해상에서의 훈련 공간과 대응 시간에 압박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미국이 판매를 승인한 항공기 부품과 부속품의 수리 및 반환은 우리 공군의 다양한 항공기 장비의 전투 준비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회색지대를 침입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자, 실제로 전투를 벌이지는 않지만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으로 아슬아슬한 도발을 하는 것을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은 타이완 해협 침범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을 통해 타이완을 시험하고 압박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연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지난 5년간 타이완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진 않지만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지원국이자 무기 공급자가 되어왔죠.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에 여러 차례 군사 지원을 했었고요.
예,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군사 물자와 서비스 판매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16번째입니다.
네.
이 타이완 총통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카리비에 있는 영국 어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어주 미국령 7번째 순서로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미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가 이곳의 거의 모든 정책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외교협회 CFR은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두고 1967년 이래 지금까지 이곳에서 주민 투표가 6번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Well, Hillary Clinton is cruising to a largely symbolic victory in Puerto Rico. The polls have closed there on the island. She's going to win the state, it looks like, according to a pre-election poll that the AP and the networks took. But as you know, it really doesn't matter.
푸에르토리코 내 정당들은 그곳에 정치적 지위 변경에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그런 견해를 아래에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현상 유지와 강화된 연방, 주 편입, 독립, 그리고 자유연합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강화된 연방은 푸에르토리코가 스스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이곳에 미국 연방법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독립한 주권국가지만 미국과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푸에르토리코를 구상한다고 미국 외교협회는 설명합니다. 지난 2020년에 있었던 푸에르토리코 주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2.5%가 주 편입을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역사 전문 TV 방송인 히스토리 채널에 따르면 주 편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대부분의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증거로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주민 투표가 구속력이 없고 당시 투표율이 고작 52%를 넘은 것을 두고 주민투표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 시기 푸에르토리코에 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방의회는 푸에르토리코에 주 편입을 추진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민주당 하원의원이 푸에르토리코 지위를 바꾸는 구속력 있는 주민 투표를 2023년 11월에 하자고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푸에르토리코 공동체 지도자와 의원들 반대 직면에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거주 미국령 7번째 시간으로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미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국 국민들만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 반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은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20세기 대부분 민주당이 강세였던 시골 지역인데요. 지금은 공화당 텃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올해 선거철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의 시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자국에 끼칠 영향을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도 크유이에 사는 안헬리나 씨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차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나 군사적 행동을 돕기를 기대해요.
반면에 디미트로 씨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신이 두 후보 모두 우리를 지지하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 무콜라 다비듀크 씨는 말합니다.
한때 민주적이었던 국가를 독재 국가로 바꾸는데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의 판매를 승인해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데 도움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그런 무기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엇갈리는데요. 스비틀라니아 씨 같은 주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면 이반 씨처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도감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의 방식은 알려져 있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래 1,750억 달러를 써가며 우크라이나에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원이 더디게 도착하고 있는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우리가 파트너,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려 합니다. 전선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보급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석가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할 것이며 이 연속성에 대한 전망이 어떤 사람들을 안심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크이우에 있는 라줌코프 센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만간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미국 대선을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웨스트버지니아, 트럼프 지지 강세.
선선한 가을의 길목,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마을에서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 존 리치 씨입니다.
It's going to attract a lot of the female vote, the minority vote to her.
많은 여성표와 소수계 표를 끌어들이겠지만 실체가 없어요.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운동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럴 만한 실적도 없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는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샤넬 드크루아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It makes me nervous because to be honest, I'm a Trump supporter.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뀌어서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트럼프 지지자인데요. 별로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 후보한테 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시골 지역인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됐다 올해 무소속으로 바꾼 조 맨친 상원의원 덕분에 국가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여러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맨친 의원이 올해 은퇴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인기 있는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상원에 출마하면서 공화당 의석을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 웨스트버지니아 주하원 원내총무인 마티 기어하트 의원은 저스티스 주지사가 유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석탄을 채굴합니다. 그런데 석탄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저스티스 주지사는 탄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탄 산업이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유권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주요 산업인 탄광업이 쇠퇴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웨스트버지니아주 민주당 대의원 트로이 밀러 씨는 주 민주당원들은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at is directly because of automation, because of the coal bosses.
그건 바로 자동화 때문입니다. 탄광업계 사장들이 일자리를 자동화로 바꿔버리고 지하 채광 대신 노천 채광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환경 규제를 탓하기 위한 편리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저스티스 주지사의 경쟁자인 글렌 엘리엇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이 집권하는 것이 주 경제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계속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의회는 낙태 금지법, 반동성애법 같은 매우 보수적인 법률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 리치 씨와 같은 친트럼프 성향의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Why would you want to pay more a dollar more for gasoline? Why would you want to pay
휘발유에 왜 1달러를 더 내야 합니까? 왜 식료품에 25%를 더 지불하고 싶겠냐고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두 배 오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왜 원하겠어요? 해리스 후보가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지역뉴스 매체가 지난 8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27%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다. 세상 만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what are you up to?
Well, I was all set to hit the gym early this morning, planning to get a workout in before work, but it turns out the gym doesn't open until 9.
I'm sorry to hear that. Things don't always go your way.
True, but you know, it seems like everything's been going pretty smoothly for you lately.
Yeah, it's not always perfect, but right now, things are finally going my way.
I'm glad to hear that things are looking up for you.
잔이 출근하기 전 운동하러 체육관에 갔는데 9시에 문을 열어서 운동을 못했다며 아쉬워해서 제가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ngs don't always go your way.
오늘은 모든 일이
go your way.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는다. 반대의 표현, 일이 내 뜻대로 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왔죠.
Things are going my way.
일이 내 뜻대로 되고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I'm glad to hear that things are looking up for you.
당신의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Things are looking up.
나아지고 있어요.
Things are starting to go well.
좋아지고 있어요.
Things don't always go your way.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Things are going my way.
일이 내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what are you up to?
I was all set to hit the gym early this morning, planning to get a workout in before work, but it turns out the gym doesn't open until 9.
I'm sorry to hear that. Things don't always go your way.
True, but you know, it seems like everything's been going pretty smoothly for you lately.
Yeah, it's not always perfect, but right now, things are finally going my way.
I'm glad to hear that things are looking up for you.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s all set to hit the gym early this morning, planning to get a workout in before work, but it turns out the gym doesn't open until 9.
일 시작하기 전에 운동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체육관이 9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Things don't always go your way.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True, but you know, it seems like everything's been going pretty smoothly for you lately.
사실이죠. 그런데 당신은 요즘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Yeah, it's not always perfect, but right now, things are finally going my way.
네,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은 일이 드디어 내 뜻대로 되고 있어요.
I'm glad to hear that things are looking up for you.
당신의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Things don't always go your way.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Things are going my way.
일이 내 뜻대로 되고 있어요.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up to?
I was all set to hit the gym early this morning, planning to get a workout in before work, but it turns out the gym doesn't open until 9.
I'm sorry to hear that. Things don't always go your way.
True, but, you know, it seems like everything's been going pretty smoothly for you lately.
Yeah, it's not always perfect, but right now, things are finally going my way.
I'm glad to hear that things are looking up for you.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ings don't always go your way.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세상 만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다.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7월 28일 대선에서 민주당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잘레스를 상대로 승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곤잘레스가 7월 28일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이 판결은 모든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곤잘레스의 선거 진영과 온라인에 게시된 집계에 따르면 마두로는 2-1 이상의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또 중남미 10개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주장을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틀림없이 도둑맞은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되고 독립적으로 검증된 선거구 집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은 에드문도 곤잘레스를 미래의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파텔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베네수엘라 정당이 베네수엘라 선거법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바람에 따라 존중받고 평화로운 정치적 전환의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의 27개 회원국이 검증 가능한 결과를 보지 않고는 마두로의 재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로의 승리를 주장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실제로 곤잘레스는 7월 28일 투표가 끝난 뒤 보안군이 공식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2천 명 이상의 시위대와 정치 활동가들을 체포하자 잠적했습니다. 곤잘레스는 또 다른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함께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혐의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7월 28일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지와 권리가 훼손된 베네수엘라 유권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민주주의 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주도하는 포용적인 과정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e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